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과달루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인 오늘은 진도본당 이복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바라보기보다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어깨동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사랑을 하면 자연스레 서로를 바라보겠죠. 서로를 위한 마음이 서로에게 향한다는 뜻이기에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은 내가 상대를 향하기보다 상대가 나를 향하기 바라는 비밀스런 욕구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칫 그것에 휘둘리게 되기 쉽상입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그것들의 관계에는 다 나름대로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 역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야 다르겠지만 하느님의 완전성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흠 많은 우리 존재들이기에 그 완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금 당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사랑하지 않느니 하며 티격태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어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가치 실현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바라보고 어깨 동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굳어져 자신들의 고정된 관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두고 당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서로 편갈라 앉아 마주 보며 티격태격하는 꼴을 빗대어 세례자 요한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 당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완고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은 결국 하느님조차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지향점을 갖지 못하는 마주 바라봄은 자칫 서로를 탓하고 적대시할 위험에 빠집니다. 이러한 심보로 신앙생활을 만일 한다면 자칫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내가 기도한답시고 하느님께 내가 바라는 청을 드립니다. 하느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내 생각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지도 않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그치면 다행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느님을 용도 폐기합니다. 나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식이죠. 결국 뭡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이 되어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느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죠. 이것 해, 저것 해, 이것봐 안 해? 너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 자기 중심에 고정된 관점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교만에 빠져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삶과 세상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다른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완고함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상대의 삶 역시 상대가 주인임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인이라면 세례 때 약속하였던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촛불을 들고 함께 어깨 동무하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당 사목자인 저 역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칫 신자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곤 하고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늘 놓치지 않으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라. 대림 시기 동안 가정에서나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그저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고 우리 서로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좋은 협력자, 동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진도본당 이봉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봉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일본 교리 김정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온 대륙에 흩어져 있기에 풍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절과 성사를 집전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평화의 끈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전히 교회의 머리에 들어계시며 온전히 그 몸에 들어계시고 또 온전히 각 지체들에 들어계시어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과는 매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평생 단 한 번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서초동에서 이혼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하소연. 사람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 30분을 이야기해도 영혼을 교감하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은 공간에 살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대화다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못해본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매일 거대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화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정서적 교감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대화를 할 때만큼은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내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 마음이 머물고 내 의식이 그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이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런 대화는 대부분 무시당한 감정과 깊은 상실감, 씁쓸한 뒷맛만 남기 때문이다. 하루의 대화가 평생 가슴 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대화의 부재가 평생 차가운 응어리로 가슴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로 살고 대화로 죽는다. 좋은 대화는 잊을 수 없고 나쁜 대화는 견딜 수 없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품인데요. 비발디 작품으로 631번에 있는 알렐루야입니다. 현악기들이죠. 콘서트 에보 실비아 수단과 함께 소프라노 여성 솔로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 작품, 비발디 작품 번호 631번에 있는 알렐루야,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 작곡의 미사 디 글로리아의 크레도에 나타나는 음악.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대형방송 중에 또 한 부분이죠. 귀똘리스 백갓다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여 라는 부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페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카스텔 간돌포 교황 관저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성명을 통해 논의는 주로 우크라이나 내전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회동에서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전쟁 포로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위한 추가 조치와 바티칸의 중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티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잠재적 협상 대상으로 초대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기자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황은 유럽과 미국의 동맹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이를 깨뜨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을 포함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단결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의 윌리 잭슨 의원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과 전 재무장관 루스 리처드슨의 토론 제안을 가짜 논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정부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윌리스 장관은 리처드슨 전 장관에게 정면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협회 등에서는 이번 토론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잭슨 의원은 토론을 주최한 납세자 연합을 가짜 단체라 비판하며 두 방화범이 무엇을 태울지 상의하는 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토론을 원한다면 노동당 재무담당 바버러 에드먼즈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장관이 이끄는 납세자 연합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당 폴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국가 부채와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며 재정 상황이 윌리스 장관의 주장만큼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의회에서는 자원관리법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주요 법안들이 공개되며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새로 제안된 세 법안 중 두 법안은 기존 자원관리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는
개발 계획을, 다른 하나는 자연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표준 절차를 걸쳐 심사되며 2029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현행 체계와 새 법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자원 이용 허가의 유효 기간을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긴급 처리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이전에 만료될 예정이던 허가들이 자동 연장되고 이미 대체 신청을 낸 경우 만료된 허가도 다시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 측은 이러한 임시 조치가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충분한 설명 없이 긴급 처리가 이뤄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과 환경관리 체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식 일정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시스템 오류로 약 7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잘못된 과금 문제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오류는 연금 소득이 부담금 계산에 잘못 반영되면서 일부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금액이 부과된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문제는 연금 신고서 자동 입력 과정에서 소득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했으며 오류는 수개월 전에 발견돼 수정된 신고서가 재처리됐습니다. 일부 수급자들은 자동 입력된 정보 자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화된 세무 시스템이 편리하지만 데이터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반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복잡한 세무 시스템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엔젯이 정부에 독립적인 은행 전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은행 간 이동을 더 쉽게 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을 옮긴 사람 중 87%가 쉽거나 매우 쉬웠다고 답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은행을 바꾼 비율은 3%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5년 이상 같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현재 은행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환 시스템이 투명성이 부족해 소비자 이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소유의 페이먼트 엔젯은 전환 절차가 국제적으로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환이 5일 안에 처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웨스트팩이 일부 고정금리를 인상한 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소비자들에게 은행을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소비자들의 관성,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느린 오픈뱅킹 도입 등이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경제학자 브래드 올스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세금 징수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카운슬의 레이트 인상만 억제하려는 계획을 뻔뻔하고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카운슬의 레이트 인상폭을 2에서 4%로 제한하는 변동 목표 밴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올스는 일반 가구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방세 10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2019년 이후 인프라 비용이 4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제한은 지역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자금 지원 없이 업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정부협회 역시 이번 정책이 도로, 교량 등 핵심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기즈본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재건이 시급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제안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성의 새 온라인 시스템 ADEPT ADAPT에서 발생한 기술적 장애로 인해 수백 건의 비자 신청이 접수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성에 따르면 문제 발생 이후 월요일에 비자 승인 건수는 평소보다 약 900건 적었고 수요일 오후까지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변호사 엘리 플레밍은 이번 장애가 이민 신청자와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민성이 혼란의 규모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이미 비자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생성되지 않아 실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취업, 여행, 체류 자격 유지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인증 신청도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민성의 카렌 비숍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매우 크고 복잡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밤 적용된 수정 조치로 일부 기능이 개선됐으며 수요일 밤부터 시스템은 점차 정상화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품 및 농업금융 전문기관인 라보뱅크의 최신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유제품 시장은 당분간 원자재 가격 약세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우유 생산 증가세가 2025년 3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U와 영국은 10월 기준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 또한 5개월 연속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유 고용분 생산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주요 7개국의 연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즉각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10월 초 이후 버터 가격은 9% 급락했고 전지 분유와 치즈 가격도 각각 7% 떨어졌습니다. 라보뱅크는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잉여 물량이 시장에 계속 유입됨에 따라 2026년 중후반까지 가격 약세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내년 공급 증가율이 0.1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연말에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A 비즈니스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투리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존의 오신부입니다. 주거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 찾기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가난 이웃들에게 생존과 맞닿아 있는 집 문제는 더욱 무겁고 절실한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루하루를 집 걱정으로 살아가는 주거 소외 계층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 마련으로 삶의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안정된 보금자리가 없어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간 이웃들에게 내래의 삶을 꿈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주거 취약 계층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 지원을 통해 내일로 나아갈 디딤돌을 놓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전효래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에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효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뭐 나누고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뭐 그냥 해석하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저희 나눔과 미래는 집은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집은 물리적 필요를 넘어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하고 이제 안전한 그런 거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부동산이 자산화되는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부의 이제 양극화를 열심히 드러내는 그런 이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열악한 주거에 이제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무주택자들 또는 이제 우리 이웃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활동을 단체의 미션으로 삼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퇴거 위기에 처하시거나 이제 열악한 거처를 둔 취약계층 분들의 임대료, 보증금 지원, 집수리 등을 이제 도와드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을 도와서 안정적인 주거 상향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빈곤의 가장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 분들을 이제 자립과 자활을 위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근로소득을 위한 서울 양천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는 대안주택으로 사회주택을 좀 꼽고 있고요. 사회주택이 좀 더 공급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엄청 그 여기서 지금 약간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처음 듣는 단어도 있어서 사회주택 뭐죠? 공공주택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회적 주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사회주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간시장의 주택이 있고 네. 그리고 공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네. 사회주택은 이제 공급 주체가 말 그대로 좀 더 다양한 이제 범위의 이제 주택이고 그리고 이 주택의 모토 자체가 부담이 가능한 주거비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전 방향성으로 삼고 있는 주택이고요.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서는 많은 대안 모델로서 이제 공급되고 확산되었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 저희가 2018년도쯤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좀 이제 차관을 하고 이제 대안으로서 제시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주택의 개념을 좀 더 이제 끌어와서 이제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이제 했던 이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회주택이라고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아. 저희와 같은 비영리 단체도 있어요. 네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요. 네네. 그리고 임대료를 높이 받아서 자산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네네. 해서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 이제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게. 네, 이런 이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대출, 융자해주는 이제 그런 기금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에 입주하시는 입주인분들을 위해서 보증금, 독립을 지원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같이 했습니다.
네, 취약계층이란 말 표현을 지금 쓰셨어요. 그 할 때, 근데 사실 요새님 보게 되면 뭐 공공 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것도 있고 신혼부부를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연세 드신 노년층의 그 조금 자립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다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 사회적 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돌봄의 의미가 좀 더 들어가요. 의미. 네. 이제 말씀하신 그 고령층 이제 가구들이 대부분 1인 가구화 되어 있고,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해서 이제 거의 가족 아닌 이상 뭔가 이제 네트워크 지지 체계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주택이라는 게 주거비도 이제 저렴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만 일종의 공동체 형성을 또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맞아요.
점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 요즘에는 지역사회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들이 좀 더 이제 이웃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산을 이제 같이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미래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의 힘도 이제 같이 갖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영역이 좀 더 확대되거나 거기가 탄탄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사회적 주택의 개념이 좀 필요한 건가요? 안 그러면 그거 번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부동산을 자산, 좋게 말하면 자산이고
그렇죠. 투자하고, 현재까지는 자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투기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의미가 변질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상에서 주택이 뭔가 돌봄의 의미를 갖고 공동체성을 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제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공공이 그 역할을 잘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제 가구가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건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하루아침의 문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공공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요새 또 재개발 이루어졌을 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원주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거기 새롭게 입주했던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계신 분하고 약간 선을 긋는? 그것도 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공공주택이 잘 의미 있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사회주택은 그 안에서의 그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고.
네.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쪽방이나 고시원에 계시다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한 1, 2년만 살다가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도 고민이 그럼 이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이제 계속 거기 정착하고 있으니까 관계성을 맺긴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이사를 많이 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는 그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마을의 정이 들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또 나 혼자의 노력만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하는 그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확실히 이 사회적 주택에서는 좀 살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네.
그렇다고 그런다면 취약계층 주거 지원 활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얼추 말씀하시면서 나왔는데, 어쩌면 이게 똑같이 얘기하면 나눔과 미래 그 여태까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쭉 간단하게, 아까 너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네, 저희 98년도에 IMF 발생했잖아요. 이제 당시에 노숙인분들이 이제 대거 이제 나오게 되시면서 저희가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모태가 되어서 이제 아침을 여는 집이라는 노숙인 쉼터, 자활 쉼터를 이제 성북구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착안을 했던 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와 그걸 유지할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좀 찾았고 그를 통해서 성북구에서 이제 취약계층 분들 대상으로 주거 지원 활동들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시에는 단신계층용 매입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노숙인 분들이 이제 좀 더 자립 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이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택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성북구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네네 맞습니다.
지금 단신계층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주면 뭘까요?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 쪽방 고시원 이제 그렇게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주하실 수 있는 임대주택이고 이제 임대료가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비영리 기관이 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인 자립을 돕는 주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6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범 기관으로 본 주택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눔 마을이라는 별칭으로 이제 본 주택을 운영을 했고요.
이게 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본 다세대 주택 네. 같은 데에서 네. 거기를 전체를 그 전체를 그들한테 임대를 주고 네. 그들을 이제 같이 할 수 네. 있도록 만드는
네 전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더 많고요. 네, 네.
요새는 사실 그 도심지에 보게 되면 이제 비어 있는 집들이 예. 좀 있어 그걸 이제 예. 매입해 가지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그런 의미를
예 맞습니다.
거죠? 네. 아까 말했던 그 나눔 마을이란 표현이 있었어요. 그건 어차피 지금 아까에도 처음에 얘기했던 결국 그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든다는 형성이 했는데 지금 그 지원한 나눔 마을은 뭐 어디 있나요?
성북구에 대부분 위치해 있고요. 그 밖에 노원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좀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이고 원래는 100개 가까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그 LH 지침이 바뀌어서 네, 이제 입주민분과 LH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54개 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54개 호라면 54개 집을 예,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구, 네.
가구.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나눔 마을이면 그러면 여기서 네트워킹도 같이 만들어줍니까?
네. 그 나눔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어쨌든 쪽방이나 뭐 고시원, 여인숙.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처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끊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거처를 바탕으로 이제 좀 지역 주민들 또는 나눔 마을 입주민 간에 좀 네트워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상회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들이나 문화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그것들이
과거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 쉼터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자립생활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요리를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기획을 이제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제 주거취약계층 이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분들 포함해서 이제 이분들이 같이 나들이 가실 수 있게 숲체험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서 이제 나름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좀 하십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화활동을 하신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이시다 보니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들 더 조금 더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들이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같이 만들어주나요?
지역사회에서 관계는 예전에는 이제 좀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요. 는데 네, 지금은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쨌든 저희도 그 나눔 마을이 다 그 개별 호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지금 그 개별 호 가구마다 지역사회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좀 지원해드리는 역할이 좀 그 부분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약간의 그 공공임대주택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원래 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거칠다서부터 시작하면서 조금 환경을 훼손시킨다라고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가령 그 지역 주변에 이제 방범 문제가 이제 좀 네, 발생을 네. 하거나 도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이제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다던가 그렇죠. 그런 식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해서 이제 그러한 시선을 이제 최대한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자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한 쉼터 분들 아니면 이제 나눔 마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딱히 그렇게 뭔가 분명하게 하고 있는 활동들은 없습니다.
아, 네. 사실 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또 이상하게 잡히다 보니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의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들이 딱 안정화가 돼야지 다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혹시 이거를 이제 그 집을 제공할 때 선발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그 나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주거 취약계층 이제 매입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대부분 주택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구거나 이런
그럼
식으로
그분들이 네. 이제 신청을 하면
네.
거기 어느 정도 심사를 통해 선발해서 네. 그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성북구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 공급되는 이제 그런 주택 물량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장기 이제 공실로 방치되어서 많은 수선이 필요한다던가 그리고 어쨌든 그런 주택을 찾는 데까지 최소한 2, 3개월 또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 물세까지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주거 안정화를 이제 겪는 데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성북구 지금 하고 노원구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노원구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다가구 주택이나 등등등이 많았던 지역이 어느 시점에 재개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게 어쨌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자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목적이잖아요. 해서 이제 재개발 임대 주택을 이제 좀 공급하자라는 것들을 의무화하기도 했었고, 네네. 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좀 물량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네.
해서 그거에 묻지 않게 이제 신규 임대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을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마다 그 물량의 개수만 달라지고 이제 그 속도도 많이 달라지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뭐 재개발 되게 되면 원 그 주민이 다시 또 돌아올 확률도
예,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 자체가 다시 리뉴얼되는 뭐 그냥 건물만 리뉴얼되는 게 아니라 사람조차도 리뉴얼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구성원 자체가 사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 서울시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의 활동은 네, 서울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저희가 그 뉴타운 주민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정릉 스카이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용산구 이제 그쪽에서도 재개발 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해서 이제 그런 재개발 주민분들의 이제 권리 옹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거 이전비, 그 이사비 좀 지원 받으셔서 다른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런 재개발에 대한 반면 교사로 이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좀 원형을 두고 우리가 좀 더 마을을 살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박원순 시장 때는 도시재생, 주거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저희는 이제 성북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주거재생, 도시재생의 그런 주민 지원 활동 그런 단위로 네,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게 누가 시장이 되냐 아니 정책이 뭐냐에 따라서 참 이게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됐지만 막상 정작 뭐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 그럼 참 이게 어렵지 않은 어려운
그렇죠. 엄청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주체는 아니지만 주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체가 좀 더 그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시장의 이제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런 지금 비영리 단체 특히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이 이제 예산이 삭감되고 이제 활동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의 어려움들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뭔가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뭐 이렇게 같이 발을 맞추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때문에 주택이 필요한 건데 주거가 필요한데 도리어 이 정책 때문에 주택의 주거의 안정성이 도리어 흔들려지는 경우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유나가 부릅니다. Going Home.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전효래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마을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취약계층이 지금 약간 좀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는 청년마을도 있죠?
네. 청년마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네. 대상이 청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2017년도 이것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이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서울 시내 4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청년분들이 대상이긴 한데 이제 대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초년생 분들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주거비 부담이 느껴지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제 소득이 이제 벌어지가 이제 별로 안 되시니까 해서 좀 더 이제 주거비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정착을 잘 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이루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과 그런 모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청년 임대 공공주택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크게 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에요.
아,
네.
지금 요새 그 공공임대 가지고 어떤 그 뭐 역사 앞에 근처에 지금 많이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맥락을 보면 됩니까?
네, 그런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이제 다만 나눔과 미래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나눔과 미래가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들을 갖고 운영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이것도 똑같이 있나요?
네, 이것도 똑같이 LH나 이제 SH에서 요구하는 그런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이제 좀 먼저 적합하셔야 되고, 근데 그러한 기준 중에서도 주거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득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입주가 더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네, 우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소득 안정성이 주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 민간 임대 시장에서는 임차료가 2개월, 3개월 체납되면 바로 퇴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줄 수 있으니 이분이 지금 당장 소득이 좀 불안정해도.
불안정해도?
네네.
이걸 안정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본인이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원해 드리려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연세 드신 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약간 뭐 입주를 몇 년까지 보장해 준다는 게 있나요?
아, 네. 거기 이제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까지 20년. 네, 연장이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럼 만일에 10년인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한다. 그러면 10년에서 그냥 퇴거가 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그 유형이 바뀌면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10년
아 그냥 10년
네,
그러니까
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혼자서 왔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다가 10년이 되면 나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굉장히 저는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보통 대학생 때부터 저희 주택에 살았다고 하시면은 4년 동안 이제 학업을 하시고 나머지 6년 동안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그 10년에 군대도 포함됩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었긴 합니다.
그럼 2년이 날아가는데? 이거는 좀 이게 충격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최근에 되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남성 여성분 최근 그런 인크루트 조사 보면은 평균 나이가 거의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청년분들에게 이제 10년이란 시간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너무 바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볼 땐 직장 잡고 들어가면 그래도 편안할 수 있고, 왜냐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또 이제 학교마다 기숙사라는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학교에 있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 얼마나 학교에서 뭐냐 따라서 기숙사의 입주 조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1,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3, 4학년 때는 이 말 표현은 뛰쳐나온다고, 이게 너무 갑갑한 거죠, 자기들도. 뭐 얘네 그래서 그런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초년생들한테는 참 뭐 짧지 않은, 아, 긴 시간, 잘못 얘기했습니다. 길지 않은, 짧지 않으니까 반대말을 했네요.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뭐, 직장 들어가서 뭐, 2, 3년 정도 이제 좀 지나야지 좀 기반을 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눔과 미래 도움의 지원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자립한 이웃들이 굉장히 지금 이게 꽤 됐으니까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실 뭐 어디에서 보니까 이건 졸업했다는 말 표현도 쓰긴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청년 임대주택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3년 정도 거주하셨던 분이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맨 처음엔 고시원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주택에 이제 입주하시고 3년을 거주하시고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저희는 이제 쉐어하우스 형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솔직히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서 원룸 형태로 그리고 본인의 직장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되게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이 맨 처음에 여기 집 서울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온기, 누가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늦은 밤 집에 와도 불이 켜져 있고, 이러한 사람의 온기가 많이 그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은 남기고 이제.
그렇죠. 누가 있다가, 그러니까 집은 안정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내가 나가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뭐 이게 참 답이 없는 거긴 합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기억에 남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전에 코로나 때가 네. 집이 대피소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거가 취약한 분들은 그 집이 대피소 역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사례가 좀 많이 기억이 남는데, 이제 성북주거복지센터를 이제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두 따님을 둔 여성 한 부모 가구셨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두 가게를 하시면서 재기를 꿈꾸셨는데, 만두 가게가 잘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시고, 당시에 월 500에 보증금 500에 월 50에 그런 이제 주택 반지하 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나마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어서 센터를 찾아오셨던 분이었어요. 반지하다 보니까 막 천장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샜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생필품들은 다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한 주택에서도 3개월 뒤면 나가야 되니 그게 너무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센터에서는 이제 임대료 지원과 이분이 이제 좀 더 나은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그렇게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면서 본인 방을 갖게 된 따님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한 명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가족도 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그 지원해준 그 가족분 중에 야 몇 명까지 가족 구성원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센터 실무자는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네네. 제가 접해본 사례 중에 하나는 7분. 네, 자녀분이 6분이시고, 남성 한 부모 가고.
남성 한 부모?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나눔과 미래산 사업 중에 하나가 긴급주택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긴급주택은 이제 긴급 임시주택의 준말이고요.
아, 네.
네, 이제 뭐 당장 주거 상실 위기 가구라든가 주거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 가령 명도 소송에 의해서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주소득자 분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셔서 아니면 이혼을 해서 해서 이제 급작스럽게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이제 몇 개월이라도 좀 임시 거처를 두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긴급주택이에요. 해서 성북구에는 저희가 지금 3개호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남성 한부모 가구도 긴급주택에서 잠깐 이렇게 거처를 두시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가실
계획입니다. 긴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짧은 시간 안에 머물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는 주택을 찾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요.
큰 목적이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네.
거기 안에서 좀 빨리
네.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 빈집 임대하고 리모델링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좀 들 것 같은데.
아, 네. 이 긴급주택이라는 것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 LH의 장기 공실
네네네.
된 곳을 이제 한 곳 임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재원으로 지금 두 군데를 민간 임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세 개 호를 운영하는 걸로 너무 수요가 이렇게 충족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죠?
네. 수요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비해서?
예. 근데 이제 성북구는 빈집이 굉장히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거든요. 878호로 서울에서 가장 많고
아.
네.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공공임대주택 수보다 더 많은 해서 주거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의 환경에 이제 처할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자치구 중 하나여서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해보면 어떨까. 이제 빈집을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개선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위기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거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빈집 활용 긴급주택 중소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을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제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거처할 수 있는 이제 보증금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설마라는 얘기가 드실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집이 없다 집이 없다는 게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그 살고 싶어도 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공실률이 퍼센트율이 높다는 거 보고 사람들이 공실이 있을 리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싶은데 아파트 개념이죠. 왜냐면,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실이 있는, 지금 뭐, 집 상태가, 썩,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 또 많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입부 빈입빈이라고,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딱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맨 처음에 소개할 때 길게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도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 주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자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더 닫아주는
네.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일자리 지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맨 처음에 노숙인 자활쉼터를 이제 운영했을 때 이제 노숙인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어떤 일자리를 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당시 그 성북구 내에서 취약계층 분들 주거 지원을 하다 보니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분들이 많았고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단으로 이분들의 일자리를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노숙인 분들이나 나눔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집수리 사업단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게 나눔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부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서울 양천 지역 자활센터라고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이제 노동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교육과 그리고 이제 창업이나 취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자리 사업이 나중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단위에서 사업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집수리 사업단은,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사업단이라고 네. 말이죠. 집수리라고 사업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기술을 알려주는.
네네.
거짓말 이래서 도배 기술이 됐든 뭐 그 등등의 기술을 알려줬을 때 여기서는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네.
면에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집으로 또 일자리를. 그럼 항우의 그 다른 일자리는 혹시 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다른 일자리요?
네.
아, 네.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아까는 말씀은 그 자원 활동가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 활동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 개념의 자원 활동가를 얘기하시는가 또 뭐가 있나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2004년도부터는 그 성북구 그 취약계층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독거 어르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리고 평일에는 복지관이랑 지자체에서 이렇게 끼니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네네, 주말에 네네.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고독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나눔 활동을 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가 코로나 때 이제 대면 활동이 이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례 행사로 이제 기획을 했고 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장 행사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김장 행사를 했는데 저희 앞으로도 매년 할 테니까 혹시 네. 때가 되면 네 저희 관심 갖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도 이제 후원을 받나요?
아, 네네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후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주택 안정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나눔
네.
그것도 들어가고
네네
진짜 이건 후원이 좀 많아야 되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 사실 여기 국내만 아니라 해외도 하신다고 하는데 해외는 어느 나라 하고 계십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을 하고 아. 있는데요. 저희 이제 대표 이사장님이 성공의 신부님, 아. 네, 송경용 신부님이셔요. 네네. 그래서 40년 동안 빈민 활동이나 노동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제 영국의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빈민 활동과 연이 닿아서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제 인도에 아시겠지만,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이제 최하위 계층이 이제 달릿 계층에 대한 그러한 편견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 차별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서 이제 그러한 계층의 아이들이 보통은 거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지어보자라는 아. 뜻을 모으게 되었고 2011년도에 저희가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15년도에 건립을 했고 16년도부터 이제 새 학기가 이제 개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년 가까이 그런 기숙학교에서 달릿 학교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라마바드라고 해서 그 이제 슬럼과가 굉장히 심한 지역에 이제 공부방을 이제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 파키스탄이 너무 빈곤의 정도가 심해서 국민의 50%는 최하위 빈곤선에 이제 처해 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이제 보고서도 있었었고 그리고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로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적인 이제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입학 성적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방을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즉 맨 처음에 이제 한 개소로 30명 정도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140명 정도 두 개소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주거만 아니라 교육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과 인도.
아,
네.
파키스탄, 스리랑카래요.
그쪽에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라서 저도 생각하고
조만간에
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나오면 스리랑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왜 하필이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었습니까?
당시
영국 때문에
네 신부님께서 이제
영국 때문에
네, 선교 생활을 하시다가 만나셨던 활동가들이요.
인도는 이해가 되는데 파키스탄하고 영국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표정을 보하니 그 질문을 왜 할까라는 표정을 지셔서 제가 더 이상 그럼 거기서 이제 교육 사업 하면 거기서 이제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이긴 합니다. 나눔과 미래가 사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빈집 활용 긴급 주택 조성 사업은 이제 현재 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고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 예술인 지원 주택.
아, 예술인 지원?
네, 그리고 창업을 좀 준비하는 창업 특화 임대 주택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분들이랑 취약계층 분들 보증금을 이제 융자하는 기금 사업을 또 이제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상환을 좀 조건으로 해서 좀 내용이 어렵기는 했었습니다만 특히 취약계층 분들 같은 경우에 거처를 좀 이동하셔야 될 때 1,200만 원 보증금이 없어서 못 이동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증금 융자 기금 사업들을 좀 더 이제 기획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뭐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저변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혹시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 분들의 주거지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회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부동산 투자와 연결이 됐고 또 재개발 이슈라는 것이 좀 붙으면서 참 뭐랄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미래 꿈과 바람, 청장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 신부님께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눔과 미래라는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나눔으로 미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 나눔이 모여서 만드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수의 이제 활동가들이 뭔가 헌신과 열정으로 누군가에게 주거 지원을 하는 일들은 이제 그것이 단발성으로 끝날 때도 많지만 나눔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이들의 안정적인 주택 거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큰 변화고 힘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렇게 해서 나눔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눔과 미래도 그런 변화의 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유의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의 힘에 나눔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전효래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 소울이 부릅니다. 오래도록 고맙도록. 사무국장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눔과 미래의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흔들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준 일이 우리 사회보다 따뜻하고 튼튼히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A 비즈니스, JM필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의회에서 자원관리법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주요 법안들이 공개됐습니다. 세무당국의 시스템 오류로 학생 대출자들의 잘못된 이자 계산이 정정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고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카스텔 간돌포 교황 관저에서 블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회동에서 전쟁 포로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위한 추가 조치와 바티칸의 중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한 바티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잠재적 협상 대상으로 초대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기자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럽과 미국의 동맹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이를 깨뜨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을 포함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모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단결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의 윌리 잭슨 의원이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과 전 재무장관 루스 리처드슨 토론 제안을 가짜 논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정부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윌리스 장관은 리처드슨 전 장관에게 정면 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협회 등에서는 이번 토론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장관이 이끄는 납세자 연합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당 폴 골드스미스 장관은 이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전 장관은 국가 부채와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며 재정 상황이 윌리스 장관의 주장만큼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의회에서는 자원관리법 전면 개편을 예고하는 주요 법안들이 공개되며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새로 제안된 세 법안 중 두 법안은 기존 자원관리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는 개발계획을, 다른 하나는 자연환경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표준 절차를 거쳐 심사되며 2029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현행 체계와 새 법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자원 이용 허가의 유효 기간을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긴급 처리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측은 이러한 임시 조치가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충분한 설명 없이 긴급 처리가 이루어졌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과 환경관리 체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당국의 시스템 오류로 15만 명이 넘는 학생 대출자들이 잘못된 이자 계산에 영향을 받았던 사실이 바로 잡혔습니다. 몇 년 전 대출 계정이 새 시스템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 오류가 발생했고 지난해 이 오류로 일부 대출자에게 이자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수정을 주말 동안 시행했으며 오류로 대출을 이미 갚은 약 2만 3천여 명에게 환불이 지급됐습니다. 여전히 대출을 상환 중인 약 6만 4천여 명에게는 대출 잔액에 대한 크레딧이 적용됐고 약 6만 7천여 명에게는 잘못 계산돼 추가된 이자가 면제됐습니다. 대출자들은 미납액에 대한 갑작스런 청구를 받지 않도록 조치됐으며 과대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돌려받거나 계정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정됐습니다. 이 오류로 인한 총 금액은 약 1,500만 달러 규모였으며 1,500만 달러 규모였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인포매트릭스 경제학자 브래드 올스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세금 정수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며 카운셀 레이트 인상만 억제하려는 계획을 뻔뻔하고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카운셀의 레이트 인상 폭을 2에서 4%로 제한하는 변동 목표 밴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올스는 일반 가구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지방세의 10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카운셀을 압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2019년 이후 인프라 비용이 4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제한은 지역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자금 지원 없이 업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방정부협회 역시 이번 정책이 도로, 교량 등 핵심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엔젯이 정부의 독립적인 은행 전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은행 간 이동을 더 쉽게 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은행을 옮긴 사람 중 87%가 쉽거나 매우 쉬웠다고 답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은행을 바꾼 비율은 3%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5년 이상 같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현재 은행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환 시스템이 투명성이 부족해 소비자 이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소유의 페이먼트 엔젯은 전환 절차가 국제적으로도 잘 작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환이 5일 안에 처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웨스트팩이 일부 고정금리를 인상한 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소비자들에게 은행을 비교하며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라고 당부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컨슈머 엔젯은 소비자들의 관성,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느린 오픈뱅킹 도입 등이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 영양 전문가가 음식점들이 점점 커진 대형 포션 제공 관행을 되돌리고 더 작은 분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 비만 전문가 네이비드 사타르 교수가 의학 저널 랜싯에 기고한 글을 계기로 나온 발언입니다. 사타르 교수는 현재 시판되는 즉석식품의 기본 분량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여성과 어린이,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더 작은 옵션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점은 에너지 필요량 차이를 반영해 최소 두 가지 분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고도 나왔습니다. 오클랜드대 보이드 스윈번 교수는 이러한 생리학적 근거가 타당하다며 뉴질랜드에서도 미국식 업사이징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높은 칼로리 밀도 때문에 신체의 섭취 조절 기능을 속여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의 시스템 오류로 약 7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잘못된 과금 문제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오류는 연금 소득이 부담금 계산에 잘못 반영되면서 일부 수급자에게 불필요한 금액이 부과된 것이 원인입니다. 이번 문제는 연금 신고서 자동 입력 과정에서 소득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했으며 오류는 수개월 전에 발견돼 수정된 신고서가 재처리됐습니다. 일부 수급자들은 자동 입력된 정보 자체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화된 세무 시스템이 편리하지만 데이터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반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공정거래국 트레이딩 스탠다드가 웰링턴 공항에서 제스타가 사용하는 휴대용 수화물 저울 두 개에 대해 사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9월 접수된 민원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저울들은 수평 유지 실패 등 1987년 개량 및 측정법의 법적 정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저울은 즉시 철거됐으며 제스타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뉴질랜드 내 모든 저울에 대한 연례 검사를 완료하고 규정 준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의 스티븐 오브라이언 국장은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이용하는 항공편에서 작은 오차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규정 위반 시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성의 새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생한 기술적 장애로 수백 건의 비자 신청이 접수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성에 따르면 문제 발생 이후 월요일에 비자 승인 건수는 평소보다 약 900건 적었고 수요일 오후까지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변호사 엘리 플레밍은 이번 장애가 이민 신청자와 고용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민성이 혼란의 규모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이미 비자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생성되지 않아 실제 비자 발급 을 받지 못해 취업, 여행, 체류 자격 유지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인증 신청도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민성의 카렌 비숍 매니저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매우 크고 복잡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요일 밤 적용된 수정 조치로 일부 기능이 개선됐으며 수요일 밤부터 시스템은 점차 정상화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번화한 도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로 공사로 인해 인근 상점들이 심각한 영업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작업으로 상점 앞 접근이 어려워지고 가게가 도로 공사 장비와 펜스로 가려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 빵집 주인은 고객 발길이 크게 줄어 매출의 약 40%가 감소해 대출로 겨우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매출이 50%에서 60%까지 떨어졌다며 지난 23년 동안 겪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상점주들은 보상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도로관리 당국은 보상 책임도 없다며 도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공사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척 상황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식품 및 농업금융 전문기관인 라보뱅크의 최신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유제품 시장은 당분간 원자재 가격 약세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우유 생산 증가세가 2025년 3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U와 영국은 10월 기준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 또한 5개월 연속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5월부터 9월까지 매달 유 고용분 생산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주요 7개국의 연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즉각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10월 초 이후 버터 가격은 9% 급락했고 전지 분유와 치즈 가격도 약 각각 7% 떨어졌습니다. 라보뱅크는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잉여 물량이 시장에 계속 유입됨에 따라 2026년 중후반까지는 가격 약세가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고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일본 혼슈 아오무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 강진이 이어지고 쓰나미가 관측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당국도 더 큰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미 발표된 일본 전역 여행 자제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강력히 반발했고 일본의 치안 악화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중국 단체 관광 예약은 대거 취소됐고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일본 방문객과 소비액 1위를 차지해온 만큼 이번 추가 경고는 일본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교 갈등과 지진 위험이 겹치면서 일본 관광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돈바스 지역 철군 문제에 대해 영토 문제는 국민투표나 선거로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원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영토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대부분을 점령한 돈바스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종전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 측은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러시아군은 진입하지 않는 절충안과 동부 일부를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비무장지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전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의 추가 침공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의 협의와 의제연합회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 신청자까지 소셜미디어 검열을 확대해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ESTA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SNS 계정, 5년간의 전화번호,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정보와 지문, DNA,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이 단기 여행객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상 검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미국 방문을 피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국제 여론과 미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10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한국은행의 동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로 좁아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박이 다소 줄었더라도 국민연금, 서학개미 등의 달러 해외 투자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추세가 진정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5일 통화정책 방향회의 전까지 서울 등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는 더 요원해집니다. 더구나 연준조차 앞으로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신중한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Herald,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5원 3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2원 2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8원 5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준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2025년 KCR 방송 종료와 2026년 방송 시작을 안내합니다. KCR에서는 2025년 방송을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6년 신년 방송은 1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KCR 방송을 청취해 주신 모든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희망의 신년에는 새로운 프로와 함께 청취자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KCR을 사랑해 주셨던 모든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의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의 2026년 새해에는 모든 생각하시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인 더 파크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오클랜드 도메인에서 펼쳐지는 멋진 무료 크리스마스 뮤지컬 쇼입니다. 이 상징적인 커뮤니티 이벤트에서는 뉴질랜드 최고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가장 핫한 신예 스타들이 선보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푸드페스트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겨 보십시오. 신나는 불꽃놀이 피날레를 감상하고 빨간 옷을 입은 빅맨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10시 10분까지 오클랜드 도메인 파크로드 그래프튼에서 있습니다. 바스크 파크 서머 시리어스 안내입니다. 바스크 공원은 라이브 음악, 순회 공연, 미국 워크숍, 반려동물 놀이공간, 그리고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가족 친화적인 무료 엔터테인먼트로 활기를 띕니다. 대형 천막, 축제 선물을 판매하는 인디노점, 그리고 다양한 푸드트럭이 마련됩니다. 스윗 루이스, 드레스 포 석세스, 구스티프 등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며 코아이 인터미디에이트에서는 어린이용 게임을 제공합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바스크 파크에서 열립니다. 노스코트 마켓 안내입니다. 노스쇼 노스코트 중심부에서 열리는 새로운 토요 마켓을 방문해 보십시오. 신선한 농산물과 제빵류, 세계 각국의 음식, 지역 공예품과 엔터테인먼트 마켓 외에도 일부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여름 액티비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 20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노스코트 타운센터 카팍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J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